다시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주시고 또 이제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책 성경책의 또 신명기의 한 장을 좀 읽고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 또 졸음의 엄습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깨어 말씀을 읽고 또 깨어 말씀을 전하며 듣고 또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온전케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깨우쳐져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에 이르는 의로운 인격, 실제적인 의로운 인격자들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의를 주께서 주셔서 이미 저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뜻 때로 사는 실제적인 의 거룩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좇아서 감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말씀, 22장 여러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하면 한참 걸리고 그거를 한목에 하면 여러 가지니까 또 다 잊어버리기가 쉽고 사람은 세 개 정도는 좀 기억한다고 하죠. 돼지가 다섯 개 되면 세 개도 사실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세 개는 설교학적으로 웅변학은 모르지만 웅변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한 가지에 관계돼서 새 소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는데 간혹 얘기한 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설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도 아마 서너 가지, 네댓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네 번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쪼개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어느 하세월에 어떤 분은 무슨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 몇 년을 했다느니 욥기를 가지고 몇 년을 했다느니 서양에서는 그런 말도 듣고 하지만은 글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하세월에 열심히 한 장씩 설교해도 오전에만 나오는 사람 치면은 30년, 50년이 돼야 성경을 제대로 한번 할지 모르겠는데 아 30년 하면 하겠는지 그런데 한 장? 한 30년 갖고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 장 해가지고는 한 장을 설교를 한 장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장을 한다 하더라도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오전에 성경 전체를 강의하려면 아마 30, 50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장씩 하려면은. 그럴 건데요, 아마. 그렇잖아요. 1년 해봐야 50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경이 전체가 900장이면은 50년은 아닌가? 얼마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여하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복되는 주제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것이 글쎄 제목 설교 또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면 제 목소리는 하기는 쉽고 또 듣기도 쉽지만은 그렇게 하면 편식하게 된다. 제 생각에는 목사도 좋은 것만 설교하고 교인도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은 성경 전체 듣기 어려운 부분은 설교도 안 할 거고 목사들이 교인들은 그거 한 번도 평생 가도 들어보지 못한 본문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그러면 성경을 뭐 하려고 66권을 주시겠는가. 간단하게 요절 중심으로 성경을 주시지. 성경을 다 주셨으면 목사가 힘들어도 성경 전체를 강해야 돼.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박윤선 목사님 제가 1973년에 신학부 신학교 1학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했을 때에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아직 계셔서 박경영 박사님은 은퇴하시고 그런데 졸업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3년 갔다 와서 79년도에 졸업했나 졸업할 때 그랬군요.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3학년 학생들 반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시면 이제 목회를 정시로 하시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해보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하시라니 해보라니. 그런데 이제 그게 성경 강해를 한번 해보라는 뜻인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워. 창세기. 그래서 제가 1988년에 처음 목회를 이제 맡아서 저의 서울에 어디에서 할 때에 그때는 아주 젊을 때니까 젊을 때도 한 38인가 젊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한 장씩 한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수요일 날 한 장, 새벽마다 한 장. 한 장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못 가가지고 아예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장씩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별히 새벽에 한 장 하려니 하루 종일 그 한 장 가지고 씨름해도 어떤 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힘든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자 22장 여기에 22장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 보십시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율법의 내용은 알아듣기 쉬운 그냥 다 말로 돼 있지 안 읽어서 문제지 읽기만 하면 뜻이 다 통하는 내용이겠네요.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관한 한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나귀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저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저 아무개 양 같은데 나는 몰라 아유 내가 바쁘고 내가 지금 나도 힘들고 하는데 몰라 그리고 길 잃어버린 걸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그 양 누가 가져가면 어떻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내가 알면 그 붙들어 놓고 이거 아무개 양인데 여기 좀 있어라 다 매놓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당신 양 여기 내가 찾았으니까 가져가시오 또 주인을 모르면 일단은 어디다 메워놓고 나중에 주인이 이 동네 양 어떻게 떠다 길 잃은 양 못 봤어 그러면 아 그 양 내가 여기 놔둔데 오세요 이겁니까 하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양과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이웃의 옷이나 기타 잃어버린 물건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깜빡깜빡하죠. 잃어버리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건망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생기고 자꾸 깜빡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성경책도 놓고 가시고 물건도 어떤 데 놓고 갔었는데 심지어 핸드폰도 놓고 가셨다가 또 갔다가 또 와서 찾아가시고 그런 분들도 생기죠.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을, 물론 잃어버린 물건 자기가 건드리면 그건 도적질이고, 잃어버린 물건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보관을 해서 돌려주라, 찾게 해주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여기에 보면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 넘어졌으니 어떻게 혼자서 일으킬 수 없죠. 낙이나 소 같은 거는 진짜 못 일으키겠죠. 그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도와서 해줘야 되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우리가 듣잖아요. 간혹 뉴스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아주 착한 세상인지,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어디 뭐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다 와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뉴스에 들어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그러려면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또 돈도 어떤 때는 들고 그러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여관에 맡기고 두 데나리온을 그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힘도 돈도 들어야 선을 행하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가, 와 나는 귀찮아, 나는 그냥 혼자 조용하게 내가 저 시골에 가서 전원도책 짓고 그냥 거기서 조용하게, 돈은 뭐 좀 있겠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에서 돈 빼먹고 조용하게 그냥 내가 살다 가리다,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속사회 속에 지금 지지고 벗고 싸운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그저 살면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 증거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선 중에 선은 전도하는 건데, 사람이 사는 데서 전도하지 산속에서 절을 짓고 나서 뭐 집 하나 짓고 거기서 살면 누가 전도할 것도 없고 선을 행할 것도 없죠. 자기 혼자 살다가 외로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X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살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알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힘이 있어. 도울 힘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도울 힘도 없으면서 괜히 돕는다고 관여할 건 없어요. 내게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도울 수 있을 때에 나누라는 그런 말이죠. 5절 보십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니라.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 하는 의복이라는 말, 혹은 의복도 되고 그것을 기구라는, equipment, 기구라는 말도 돼요. 사전에는 그래서 남자의 가진 기구들. 근데 보통은 이제 의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이 대표적인 그런 뜻이겠죠. 모세는 남녀가 구별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모세 신명기는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실 때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율법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된 옷, 옷을 구별해라.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으라는 거죠. 남자가 여장하지 말고 여자가 남장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말이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아이고, 뒤에서 보면 꼭 남자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여자네, 여자네. 저 사람은 꼭 여자 같은데 보니까 남자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남녀의 구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암수를 만드셨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이 돼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들이 남자 사내 아이들 있는 오빠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니까 남자같이 좀 씩씩하고 매일 노는 것이 딱지치기나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이 스케치북에 한 장 전체가 총이나 뭐 이런 탱크나 이런 그림이나 잔뜩 그리고 그러면서 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를 나는 그림 그렸다 보니까 뭐 첫 장부터 끝장까지 총이나 자동차나 뭐 남자 같은 그림만 그려놓으니까 왜 그런가 남자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렇구나 이해는 되지만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여자는 여자처럼 키워야 돼. 부모들이 여성답게 키우고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구별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으로 표현돼 옷부터 남자가 남자답게 그렇게 옷을 입어야지 남자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자 같은 치장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같이 긴 머리를 기르는 것도 노노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치?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던가요? 예, 아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요새는 여자들이 다 남자같이 무슨 생활전선이란 말이 좋은지 몰라도 나가서 다 똑같이 남녀 구별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여자는 여자다운 그런 복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근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정식으로 스커트를 입고 또 거기에 보면 또 무슨 뭐 이게 예, 뭐야 이게 무슨 뭐예요 밑에 입는 그런 예 양말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신고 할 때는 거기에 또 따르는 모든 부수적인 비용도 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또 추위와 더위와 따라서 다르고 뭐 복잡한 일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 기본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5절의 말씀은 6절을 봅시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래야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새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이라고 보입니다.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은 어미 새는 보통 새끼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새들의 번식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 어미 새와 새끼 새 간에는 본성적 감정이 있지 싶습니다. 새끼 앞에서 어미를 죽이거나 또 어미 앞에서 새끼를 죽이는 것은 그들의 본성적 감정을 손상시키는 잔인함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생물까지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보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먹는데 소도 먹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물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인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먹기는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키울 때는 배려해서 또 키우는 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생물을 배려하지 않는 잠언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체라 육체라 하더라도 가축이나 그런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것은 금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잔인하게 하지 말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 수 있다. 그런 법을 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8절 보십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낙상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이 법은 지금은 많이 하죠. 다 지붕에 있으면 난간들을 설치하듯이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교훈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위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9절 보십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종을 썩지 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서 종들의 순수성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종자를,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빼앗김이 된다는 원어는 원래는 거룩해진다는 뜻이지만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어서 일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룩하게 구별돼 버리면 일반 우리가 쓸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거룩해진다고 번역하지 않고 더럽혀진다, 정반대의 말이죠. 더럽혀진다 말은 티크다슈라는 카다슈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하는 단어이지만은 여기는 더럽혀진다 그렇게 다 한결같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 defiled라는 말은 더럽혀진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김이 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빼앗김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자, 이 법은 결혼이나 종교에 있어서 악인들이나 이방인들과의 혼합을 피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튜 풀도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원리를 지킬 것을 교훈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과 섞이지 말아야 하고 의와 불의, 선과 악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민수기 15장 38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은, 청색이라는 우리 번역된 말은 보라색이라는 뜻이라고 보는데 보라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민수기 15장 39절 40절은 이 규례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뜻이 있음을 말합니다. 특히 옷술에 보라색끈은 그 계명을 어길 때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뜻이 있어 보입니다. 또 겉옷 내 귀에 술을 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표도 된다고 보입니다. 13절 넘어가 보십시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리 옷, 자리 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침대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침대보, 침상의 보 밑에 까는 요지요. 침대보를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시음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이 그 아내를 미워하여 처녀의 표가 없다고 누명을 씌우려 할 때에 그 처녀의 부모는 첫날 밤에 침대보를 증거물로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그 증거물로 첫날 밤에 침대보를 증거물로 항상 보관하는 모양이죠. 그것을 제시해서 이것이 증거인데 무슨 그런 거짓된 그런 누명을 씌워서 비방을 하는가 하고 증거물로 제시하면 되고 그 남자는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장인에게 주고 100세겔 하면 한 1kg 정도 되는 은인데 꽤 많은 양이겠죠. 1kg 정도의 벌금을 물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평생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이랑 사는 것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살고 그 남편도 바로 이제 고쳐야 되고 그러겠지. 그러나 만일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가 없었다면 그 자리 옷의 증거를 낼 것이 없이 처녀의 증거가 없었다면 그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녀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이나 매춘, 창녀들은 보통 매춘 아닙니까? 매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처녀가 결혼 전에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 순결을 강조하셨습니다. 22절 보십시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19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음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음행이 성인이 되면 해도 괜찮고 봐도 괜찮고 행해도 괜찮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유부녀와의 음행은 둘 다 사형시킬 죄악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덕의 중요성을 잘 보입니다. 순결성, 순결성, 그것을 성경은 귀히 여기고 그것을 쉽게 그렇게 쳐버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23절 보십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 둘을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약혼한 후에 이루어진 음행도 다른 사람과의 음행을 말하는 거죠. 음행도 똑같이 간주되었습니다. 약혼녀는 이웃의 아내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약혼한 여자와 음행한 자는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하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야 하였습니다. 성읍 중에서 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가 위험한 원치 않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25절 보십시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 법은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성읍 안에서는 여자가 소리칠 수 있으나 들에서는 소리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규정입니다. 28절 보십시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500g 은 500g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여자의 순결성은 한 남자와의 결혼에서 가장 복됩니다. 그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 후실이란 말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인데 원문의 표현은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어머니 버리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자입니다. 이 법은 근친 상간을 금한 법이죠. 레위기 18장에는 자세하게 근친 상간을 금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옛날에도 그렇구나. 오늘날은 더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옛날에 그런 모든 죄악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걸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나오죠. 어머니는 물론 자매와 그렇게 근친 상간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 이모, 또 제수의 며느리 우리가 부끄럽게 말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옛날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는 말이죠.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했겠죠. 그것을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 사회와 다르게 거룩을 지키라는 교훈이죠. 오늘날 물론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젊은이들이 유념해야 되고 모든 어른들이 이 법을 유념해야 됩니다. 근친 상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 이웃의 소나 양이나 낙이나 또 이웃의 옷이나 무슨 물건이든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남녀의 복장을 구별해야 한다. 남자는 남자 옷 입으려고 하고 여자는 여자 옷을 좀 입으려고 해야 된다. 옷이 이 머리 모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성은 여성다운 것이 좋고 남성은 남성다운 것이 좋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바고 그래서 복장도 그렇다. 셋째, 우리는 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어미새와 새끼가 있으면은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만 취하라. 그렇게 돼 있고 넷째,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집을 지어도 위에 꽃 난간은 필수적인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옛날인데 지금은 법이 다 물론 그렇게 돼서 다 하지만은 옛날 3500년 전의 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하신 것이고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종의 구별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의 씨들이나 동물들의 종류들의 구별을 존중하라. 그것을 막 서로 뒤섞지 말게 종의 순결성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여섯째, 우리는 계명을 준수하고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는 경고를 기억하라. 그것이 옷 때 단에 술을 다는 것이라고, 예, 그것이 보라색 술을 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아내를 미워하여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 예, 누명을 씌우게 되면 엄하게 벌금을, 예, 물게 됩니다. 여덟째,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와의 음행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다. 성적인 도덕을 아주 철저히 엄격했습니다. 절대로, 예, 선을 범해야 될, 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정 안에서도, 또 물론 사회는 물론이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우리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요새 청년부가 엉망인데요, 그 교회는 어떤지요 하고 물어서 아주 저는 불쾌하게, 감히 우리 교회에 그런 걸 묻다니 하는 그런 불쾌함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의 오늘 실정이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건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홉째입니까? 아홉째, 강간은 남자만 죽일 죄이다. 그러죠? 남자가 조금 힘이 있다고 강제로 그렇게 강간을 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다. 그런 것은 사형을 시켜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요즘처럼 우리가 여기 법을 전문하는 우리 법학 박사님도 앉아 계신데, 박사님, 법학 박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나는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법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고 고치십시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해이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3500년 전의 법이 그런 정도면 지금은 발전해야지 후퇴해도 너무 후퇴해서, 요즘에는, 예, 그것이 사형이라는 것을, 사형 폐지 얘기도 나오고, 예, 이런 아주 살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좀 해이하게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으니까 그거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열째, 처녀와 음행한 자는 그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고, 열한째, 아버지의 후실 혹은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그런 법, 여러 가지 법이네요. 열한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남녀가 구별되고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이 존중되고 식물과 동물의 종도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결혼 제도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질서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질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재산과 순결성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라. 특히 본장은 성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성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라.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오전에도 주님께서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 즉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이 신명기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지만 구약교회지만 오늘 신약교회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교회만큼은, 세상은 지금 여기에 지적하는 대로 하라고 해도 고치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도덕성 없이 산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교회도 촛대를 옮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도 너 이상 교회가 아니구나. 네가 무슨 교회냐. 교회가 그 모양, 그 엉망진창입니다. 교회가 뭐 그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 안 되게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시든지 교회에서 떠나버리셔서 교회의 영감, 영성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감동과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더 이상 참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구하며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질서 있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한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여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결한 삶을, 성적 순결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주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은 지나간 과거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또 이후에는 더 이상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나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알았다고 분명히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